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와 국제사회 뉴스를 선정해서 집중 분석해 드리는 News Focus입니다.
We pray for Kenneth Bay, a Christian missionary who's been held in North Korea for 15
오바마 대통령께서 제 아들 케네스를 위해 언급하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합의한 지 하루 만에 한미합동훈련을 빌미로 이산가족 상봉 합의 이행을 재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북한이 또다시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술단은 이산가족 면회소, 금강산 호텔, 외금강 호텔 등 이번 상봉 행사에 사용되는 시설 전반을 점검한 후 금강산 현지에 체류하면서 시설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왔던 주요 뉴스의 발언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케네스 배시의 석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말, 또 이런 대통령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는 배시의 어머니,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청와대 대변인, 또 상봉 행사를 위해서 점검단이 일을 시작했다는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말 등을 들어봤습니다. 이들 뉴스 외에 다른 중요한 뉴스들 오늘도 역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동혁, 윤국한 두 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남북한은 지난 5일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 오늘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0년 이후 3년여 만에 그것도 참 어렵게 상봉 행사가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부터 먼저 해봤으면 하는데요. 자, 현재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먼저 하도 지금까지 뭐 엎치락뒤치락이 많아가지고요. 네. 잠깐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죠. 지난해 9월에 이제 남북한 양측이 일단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막판에 정치적인 문제를 들어서 전격 취소하면서 무산이 됐었고요. 새해 들어서 이제 김정은 지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이제 대해서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제안을 했죠. 북측은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 이른바 중대 제안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전격 수용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입니다. 북한이 남측의 실무 접촉 제의를 이제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해오면서 성사가 된 건데요.
네.
5일에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양측이 실무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남측 상봉단 숙소는 남측 요구대로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참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 건데 항상 그러면서도 조마조마한 게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더욱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행사 진행에 또 이 변수가 있지 않나 걱정스러운 사태가 나왔는데 바로 이 북한 국방위원회에서 나온 성명입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자,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명의로 나온 성명은 지난 6일 날 나왔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의 보육원을 방문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 방문 기사를 보도하면서 일부 한국 언론들은 이 어린이들이 거처하고 있는 방에 김정은 제1위원장과 수행원들이 구두를 신은 채로 그대로 가고 있는 들어가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 상황을 전하면서 이것이 좀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더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난 5일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이루어진 남북한 간에 바로 그날인데요. 그날 한국 서해에서 미군의 전략 폭격기죠. B-52 전략 폭격기가 사격 연습을 실시 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 북한은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행사를 위험천만한 핵전쟁 연습 마당에서 치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합의를 재고할 그런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초입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의구심을 갖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북한은 이후에 시설 점검을 위한 한국 측 방문단의 방북을 허용하고 나머지 실무적인 준비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 국방부가 성명을 내놨는데요. 이번 훈련은 연례적인 훈련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훈련이 아니다. 이렇게 네.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B-52 전략 폭격기 사격 훈련에 대해서도 지난해에도 이미 있었던 훈련이다. 요걸 다시 이제 한번 상기를 시켰고요. 6일째 통일부 장관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북 정책을 짜는 주무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유 장관이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의 양국 국방장관이 지난 6일에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를 하고 미국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박 대통령도 또 한마디 했죠.
그렇습니다.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네. 그 내용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한의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깨는 일이라고 상당히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래서 이산가족 상봉에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 그리고 앞으로 진행에 상당한 연계해서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 남북 간의 합의 바로 다음 날 합의 자체를 재고할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서 이산가족들의 아픔에 대못질을 하는 그런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바로 네. 이산가족 상봉에 한국 정부가 상당한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언급한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또 이 상봉 행사의 마지막 부분이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좀 불안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준비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봉 규모가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해 양측에서 각각 100명씩 상봉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죠.
네.
기본 명단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건강 문제라든가 또 이미 돌아가신 그런 이제 상봉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조금 숫자가 조정이 됐는데요.
네.
남측에서는 85명, 당초 상봉하려던 인원보다 11명이 줄었습니다.
네.
북측은 95명입니다. 5명이 네. 줄었고요. 그렇게 이제 상봉을 할 예정입니다. 상봉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신청인 자체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한국에만 남한에만 12만 8천 명 정도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중에 이제 생존자가 한 7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주관하는 이제 적십자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선정위원회를 이제 가동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기준을 보면은 신청자들 중에 나이가 많은 고령자와 그다음에 직계 가족이 우선적으로 상봉 기회를 갖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상봉 대상자를 정한 뒤에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워낙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
추첨을 통해서 상봉 인원의 3배에서 5배 정도를 일단 선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다시 확인해서 상봉 후보 두 배로 이제 압축을 후에 두 배 네. 명단을 일단 1차적으로 북측에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한지를 조율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 이산가족들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측의 이산가족 상봉 희망자들, 대상자들은 이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역시 가족들을 만난다는 거에 상당히 설레 있지 않습니까?
네.
60년 만에 그리고 60년 이상 된 가족들도 있고요. 이때 상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그러면서 남북한이 좀 더 이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자주 정례적으로 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 정확한 숫자인지는 뭐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네.
언론 보도를 보면 한 1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꽤 많은 숫자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간헐적으로 미국 내 이산가족들이 그 미정치권에 한국과 같이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을 해달라 정부
네.
정부 차원에서 해달라는 거죠. 아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크 크크 상원 의원이 있는데요.
네.
일리노이 주 출신입니다. 그 이분이 상당히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게 이분의 여동생이 한인입니다. 한인인데 입양된 한인이죠.
네.
아 그래서 그 한반도 문제에 상당히 깊은 관여를 하고 있고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크 의원이 나서 가지고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콜린 파울 국무장관이 있었죠.
네.
콜린 파울 장관에게 직접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노력에 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는 정부 대 정부 차원의 그 이산가족 상봉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고요.
네.
현재로서는 그 개별적으로 여기 미국 내에 있는 그 한인 이산가족들이 유엔 주재 북한 그 대사를 만난다든가 그쪽 관계자들을 만나서 신청을 해서 개별 확인을 해서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 의원들도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서신을 보내면서 미국에 있는 이산 가족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촉구를 했었죠. 자, 오늘 뉴스 포커스 첫 순서로 이산 가족 상봉 문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북한의 중대 제안 평화 공세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움직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후반부에 북한이 국방위원회 명의로 중대 제안을 발표한 이후에
네.
이 그 해외의 북한 대표부나 이 대사관의 대사들이 잇따라서 이 중대 제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네, 네.
주재 북한 대표부의 신선호 대사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 중국 대사관의 지재령 대사 그리고
네.
영국 대사관의 현학봉 대사 그리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김영재 대사 그리고 또 독일 대사도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형식으로 중대 제안에 대해서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측이 미군과 한국군의 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그리고 또 6자 회담이 조기에 열려야 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그러나 중대 제안의 그 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끈질기게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그 종합을 해보면요.
네.
대략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이제 유화책이라는 거죠. 유화책이라는 건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유화정책을 편다는 건데요. 북한이 유화정책을 펴야 되는 그 정치적, 경제적 그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정치적 이유는 그 남한과 관계에서 긴장을 해소를 하고 또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려는 거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경제적으로는 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본격적인 경제 개발에 그 남한의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의도다. 이제 이런 분석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미 그 앞서서 여러 차례 경제 개발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유화책이 아니라 기만 전술이라는 거죠.
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 훈련의 중단을 노리고 있고 또 이를 둘러싼 그 남한 내 갈등을 조장한다든가 나아가서는 미국과 한국 간 그 동맹의 어떤 그 균열을 노리는 이런 이제 기만술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지적들은 그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를 이렇게 제의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주는 건 저쪽이다. 오히려 그런 그 어떤 홍보라고 할까요? 선전 효과 그런 것도 또 일부 그 이유가 된다는 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이 대북 그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뭐 크게 변동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대화와 관련한 입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네. 것이고요. 특히 그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 다른 그 강조점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서 핵 문제, 그러니까 비핵화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비핵화도 중시하지만 그 밖에 다른 인도주의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들에 대한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일단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남북 간의 그 협력이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첫 걸음, 첫 단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 간의 대화가 잘 진행될 경우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의를 해오면 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 한 가지 더 붙이자면요. 그 원칙적으로는 사실 미국과 한국 그 대북 대화에 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접근 방식에서는 사실 좀 차이가 나는데요.
네.
지금 윤 기자가 설명한 대로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 아주 그 한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북 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역으로 이제 북한 쪽에서 합동 군사 훈련이라든가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미국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핵 문제가 지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미북 대화라든지 육자회담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은 편인가요?
예, 현재로서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 북한 전문 매체라든지 기관들의 그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요. 이 북한이 이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이라든지 풍계리의 핵실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보완하고 보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미국과 한국 정보 당국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 북한 핵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역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인 그리고 진정성이 담긴 그런 입장 표명을 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겠다.
네.
구체적인 그건 입장 표명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상정은 할 수 있을 뿐인데요. 여전히 조국적이고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나온 그 뉴스 중에 그 관심을 끈 것이 이제 케네스 베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라는 자리를 통해서 이 케네스 베시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케네스 베시 문제가 그 현재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가 조찬 기도회 자리입니다. 사실 국가 조찬 기도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몇 명이 모여서 그냥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가 않고 이게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요인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내 베시의 석방을 공개적으로 북한 당국에 촉구를 한 겁니다.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베시가 풀려나는 게 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당국에 그 케네스 베시의 석방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앞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도 그 베시 가족들을 만났고요. 또 한국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그 4명의 그 미국 의원들.
네.
사실 이분들이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미국 의원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그 베시의 석방을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석방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는 됩니다만은
네.
아직 확실한 그 전망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베시 가족들로서도 그 뭐 석방은 안 됐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렇게 한다니까 상당히 그 고마움을 표시했죠.
그렇습니다. 그 가족 성명을 내기도 했고요. 특히 그 케네스 베시의 모친 어머니 그 배명희 씨는 그 저희 뷰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행정부의 최고 당국자인 대통령이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감사의 뜻을 전했고요. 이번 그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아들이 그 조속히 석방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학교의 동창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분들이 참 그 배씨 석방을 참 간절히 희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빨리 석방이 됐으면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로버트 킹 인권 특사가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킹 특사 방문 가능성이 이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요.
네.
사실 이게 그 오바마 대통령이 배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바로 직후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전망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케네스 배시 석방에 관해서 잠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구촌 최대의 겨울철 스포츠 행사인 이 동계올림픽이 러시아 소치에서 개막됐습니다. 22번째 겨울 올림픽인데요. 이번은 그 규모 면에서 지금까지 사상 그 최대 규모고 또 러시아로서는 그야말로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그런 그 야심찬 그런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이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 참가국이라든지 선수, 뭐 종목, 메달 수 이게 어느 정도길래 최대 규모라고 하는 건가요?
네, 간단하게 숫자를 몇 개 말씀을 드리죠.
네.
참가국은 88개 나라고요.
네.
그다음에 선수는 3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종목이 12개 종목이 이제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98개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네.
예산 규모도 사실 역대 최대인데요. 510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그 테러 저지에 러시아 당국이 상당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510억 달러라는 돈이 상당히 그 부풀려진 돈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각종 이권 사업과 비리 때문에 사실 돈이 더 예산이 더 커졌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개막식에 서방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요 그 참석 요인 또 참석 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막식에 참석한 이 그 주요국 정상들이나 이 국제기구 수장은 한 4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죠.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막식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라 든지
네.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 영국, 프랑스 서방국의 정상은 거의 예외 없이 불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그 러시아의 인권 상황, 특히 이 러시아 정부 당국이 그 올림픽에 동성애 선수들에 대해서 그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참가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그 항의성 그런 그 불참인 것으로 그렇게 해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진 않았고요. 국토안보부 장관을 했던 자넷 나폴리아노 지금은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있는데요. 이 자넷 나폴리아노 전 장관이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이곳으로 그 동계올림픽 장소가 결정이 될 때 소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생소해했고요.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진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치가 어떤 곳입니까?
네, 소치는 그 러시아 크라스노다르라는 지방의 그 휴양 도시입니다. 그 흑해 북동 해안에 위치해 있고요.
네.
한반도에서 볼 때는 러시아의 맨 서쪽 끝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징이 겨울에도 상당히 따뜻하다고 하고요. 아열대 성식물이 겨울에도 자란다고 합니다. 교통은 편리한 편입니다. 그 철도와 항공이 그 모스크바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이제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하고요. 인구는 한 35만 정도의 그런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그 소치 올림픽이 또 하나 그 관심을 끄는 것은 테러 위협 때문인데 바로 그 주변에서도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도 또 테러 관련 또 사건도 발생하고 이래서 그런데 이게 테러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건가요?
예, 바로 그 때문에 그 지금 러시아 당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상당히 예민하게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 러시아 정부 당국은 이 소치 동계올림픽 열리는 행사 현장에 4만여 명의 병력, 군, 경찰 병력들을 투입해서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미국 정부도 그 경비 태세에 대한 그 지원을 위해서 일부 요원들을 파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그 테러 위협이 특히 그 주목되고 있는 것은 그 러시아가 지금 체첸 지역의 그 반정부 세력들과 상당히 그 테러 때문에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러시아 그 소치 올림픽 열리기 바로 얼마 전에 두 건의 그 대형 테러가 잇따라서 하루 상간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 때문에 테러에 대해서 비상이 걸린 상태고 선수들도 그렇고 대표단도 그렇고 상당히 조심하고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그 미국에서 러시아로 가는 그 직행 그 항공기에 치약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이제 그런 그 명령까지 내리고 있을 만큼 그렇게 극도로 조심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앞서 지금 윤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과 부틴 대통령이 이 문제로 이미 전화 통화로 논의를 했고요. 백악관이
네.
이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이런 대회에 아까 역대 최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미국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230명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관광객만 미국인 관광객만 한 15,000명 정도가 갈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러시아가 이번에 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그 어떤 의의를 찾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강조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예, 이번 그 소치 올림픽의 슬로건은 뜨겁고 차갑게 그대의 곳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밌네요.
이번 소치 올림픽은 푸틴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말이 그 나돌 정도로
네.
푸틴 대통령이 전력 투구를 한 그런 행사입니다. 2007년에 과테말라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에서 소치가 그 후보지로 개최지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당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특별기편으로 과테말라로 날아가서 로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돼서 이 행사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수많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 상황을 점검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이번 소치올림픽 개최로 러시아는 그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동시에 주최한 그런 전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소치로 정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소치가 그 푸틴 대통령이 가장 그 절기 찾는 휴양지라고 합니다.
아, 네.
그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에 크렘린에서 보낸 시간보다는 소치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그 정성을 다 들인 그런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관심을 끄는 것이 북한 선수단은 이번에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일단 그 출전 자격을 얻지를 못한 거죠.
네.
올림픽은 하계 올림픽이든 동계 올림픽이든 이미 그 출전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출전 자격을 얻지를 못한 거고요. 때문에 그 12년 만에 처음으로 동계 올림픽에 나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에서도 대규모 선수단이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한국은 지난 2010년인가요?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는
네.
5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동계 올림픽에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네. 네.
이번에도 그 71명의 선수단을 파견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잘 알려진 대로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네.
그리고 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한국이 이례적으로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화 선수인데요. 이상화 선수가 이 서방권의 체력이 훨씬 체력 조건이 좋은 선수들을 누르고 월드 레코드 세계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은 전통적으로 쇼트랙 그죠?
네.
스피드 스케이트 타고 짧은 구간을 도는 쇼트트랙에서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6, 7개 정도의 금메달을 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은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뉴스 포커스 소치 올림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재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들도 그 지난 1년 동안에 그 케리 장관의 그 업적 이런 것을 살펴보는 그런 보도들도 하고 그랬는데, 자, 이 그야말로 발로 뛰는 국무장관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그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국무장관, 그 미국의 외교를 책임지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흔히 외교의 사령탑이다 이제 이런 말도 하죠. 지난 3일로 이제 그 국무장관을 맡은 지가 꼭 그 1년이 됐습니다.
네.
많이 다녔다고 하셨는데 출장을 그 비행 거리로 따지면은 51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다닌 건데요.
그렇군요.
클린턴 전 장관이 그 상당히 그 많이 출장을 한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첫해 기록을 놓고 보니까 클린턴 전 장관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아, 네.
예, 많은 그 외교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고 의지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걸 몇 개를 꼽자면은 이란 핵협상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시리아 내전 중재 그리고 중동 평화 중재 이렇게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제 그 흥미로운 것은 케리 장관은 상원 의원 시절에 그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식으로 그 대화를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장관이 되고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평소에 밝힌 그런 어떤 그 계획이나 그런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언론의 그 평가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했고 또 상당히 진척도 이뤘지만 그래도 역시 아직은 미완성이다, 인컴플리트다 그런 평가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 동안에 그 아주 역점을 뒀던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역점을 뒀던 분야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역시 이동혁 기자가 얘기한 대로 시리아 문제, 그리고 이란 문제, 중동 평화 이 세 가지가 그 존 케리 국무장관이 역점을 두어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언론별로 좀 엇갈린 측면이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언론들은 시리아의 경우 시리아가 화학무기 폐기와 관련해서 기존의 합의를 제대로 예정된 일정대로 하고 있지 않고 진척시키지 않고 있고 이것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뭔가 그쪽 지역에서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그래서 국제사회에 일부 유화적인 조치, 제스처를 취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고요.
네.
긍정적인 그 평가는 역시 시리아에서도 점진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상황이 진전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과의 잠정적인 핵협상 타결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동 평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중동 평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존 케리 장관이 가장 많이 방문을 하면서 역점을 두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AP통신이 평가한 겁니다. 정렬적으로 그 일에 매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를 매기자면 incomplete, 미완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도박이다. 지금 그 케리 장관의 그 중동 그 정책이 도박이다 그런 말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는 사실은 그 협상이 시한이 만료가 곧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는 4월에 만료가 돼버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아주 부정적인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 케리 장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지금 이제 그 윤 기자가 그 현안별로 이제 조금 정리를 해줬는데요.
네, 네.
전반적인 그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평가를 보면은 첫 해는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보냈다 이런 평가가 이제 많습니다.
네.
그 캐리 장관을 얘기할 때 보통 자신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인정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준비된 위기 해결사다.
아, 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 근데 이제 이런 면모가 첫 해에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시도는 많이 했지만
네네.
결과가 아직 뚜렷하게 나온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상원 의원 시절 때는 그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지만 이제 이제 강요가 된 이상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공직자죠.
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오바마 그 강요 팀의 한 명으로서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면모가 많이 이제 그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그 평가가 있고요. 올해부터는 아마 자신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아마 적극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좀 더 이제 드러낼 것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일부 부정적인 그 평가 중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자신의 그 독자적인 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외국 정상들하고 그 또는 외국 외교 장관들하고 그 회의를 할 때
네.
보통 영어로는 노트 테이크라 그럽니다만은 그 서기죠. 기록을 네. 하는 그 관리를 반드시 배석을 하게 돼 있는데
네, 네.
이 캐리 장관의 경우 그 몇 번 배석을 시키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에서는 앞으로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가 출마할 거냐 이런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라든지 또 현재 부통령 또 그런데 자, 이 캐리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조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그 클린턴 전 장관 둘 다 그 외교 분야에서 상당히 그 일가견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 아니었습니까?
네.
같은 맥락에서 존 캐리 현 국무장관도 평생 동안 그 상원의원을 지내면서 외교위원회 에서 세계 국제 정세를 다루고 이랬던 사람이라서 그 존 캐리 장관도 혹시 그 차기 대선 주자로 의향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일부 나왔었지만 캐리 장관은 바로 이거를 불식시켰습니다.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국무장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족하고 있고 이것이 자기가 갖는 공직의 마지막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오늘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계획, 북한의 중대 제안의 지속적인 주장, 그리고 북한의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석방 노력, 그리고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 그리고 재임 1년을 맞은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의 업무 수행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혁 기자, 연국한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